오늘은 이렇게 애매기는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예. 이게 어디로 갔는지 이게 다 숨었어요. 그래서 찾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상하게 이러네요. 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아마 이때 보통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는 말보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당 건축을 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이 구약 시대의 성전과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당은 전혀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에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어디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없으면 제사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이 없으면 속죄제를 드리지를 못하고 속죄제 드리지 못하니 속죄의 확신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대로 이 신앙생활을 할수 없었던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배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온 세상에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야외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당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을 뭐, 나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당을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자꾸 성전이라고 부른다든지, 교회당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여러분이 교회당이 마치 구약의 성전 같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믿게 되면, 그건 오히려 우리 올바른 신앙의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서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예배 드리는 장소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인이 예배하는 장소나 혹은 유대인이 예배하는 장소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장소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거 우리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에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 무슨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생활신앙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교회당 건물이나 교회당 장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것 하나를, 하나가 아니라 둘이긴 합니다만은, 뭐 예외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그건 좀 다른, 좀 특별한 경우이고,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부른 다른 경우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를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성전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성도를 성전이라고 부를 때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드리는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 개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에 이 전은요, 원어로 성전을 말하는 그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성도의 몸이 성전인 거란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런 몸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죄짓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거룩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요?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세상으로 흩어지잖아요. 사명 받은 대로 나가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또 성도들의 모이는 이 모임,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이는 교회인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인 성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지, 여러분 교회당, 이 교회 건물, 이것이 성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서 조금 비유로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여기 가까운 곳에 이 워싱턴이라도 가게 되면은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하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우리가 보고 와서, 그 여행 가서 국회하고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건 그냥 국회의사당 건물 본 것뿐이고 국회는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입법활동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모임, 그것을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합니다. 교회도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거는 그것도 역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랴.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교회가 성전이라면은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라셔서 거룩하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운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다가 불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누군지 생각이 나십니까? 롯의 사위들입니다. 여기 롯의 사위들,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9장 14절 말씀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봤어요, 이 사위들이. 그러니까 불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럽히면 교회도 망하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른 분들로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뭡니까? 전부가 다 피조물입니다. 사람 피조물이지요? 짐승 피조물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천사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뭡니까? 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그 사이는 얼마나 다른 차이가 날까요?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이 바퀴벌레와 다르죠? 사람이 지렁이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피조물 간의 차이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세상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나님 구별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냥 거룩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다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완전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요,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거룩하려면은 우리는 순리를 거스르기 위해서 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순리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돈 쓰면서 순리를 거스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길이 아닌 곳은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함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을 높이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만일 강한 사람만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는 파당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그래서 다투고 그러지요. 그러나 교회는 파당이 없어야 됩니다.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구원과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니 왜들 그렇게 이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도 다투어서 이기면은 그건 나에게 유익한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면서 교회의 거룩한 모습 중에 특별하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파당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아예 한 문맥이지요. 그 앞에 예,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든 사람 따라 파당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라고 지금 바울이 꼬집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여기 본문 3장 17절에 와서는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성도들이 왜 사람을 따를까요? 그 일을 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그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세운 것처럼 보이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그 사람이 맡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을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맺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러면은 사람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람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사람 따라가고 그래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바울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를 보세요. 아마 교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은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지만은 도구로 쓰임 받은 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심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믿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 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아볼로는 여기 물을 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양육, 아마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바울이 전도하고 사람들 믿게 만든 이 모습을 볼 때 참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랑하면서 바울파가 됐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아볼로가 양육을 잘하는 걸 보고서 아 훌륭하다 아볼로를 자랑하면서 아볼로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는 그래도 사도 중에서는 뭐라 뭐라 해도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지 그러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바파 그게 베드로파잖아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야 너희들은 사도들 따라다니면서 사도파가 됐느냐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겠다 그러고는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초대교회 여러 파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당을 만들고 다투는 자는 육에 속한 자라고 이 바울이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파멸시켜버리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나 흔한 모습 아닙니까? 세상과 다르니 거룩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러니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인 그 악한 모습들을 교회에 가져오는 사람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파당 만들면 안 됩니다. 파당 없으니까 이 말 드리는 거예요. 만들지 마세요. 파당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교회의 거룩한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거룩한 것으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제물, 그 양이거나 소거나 뭐 하다못해 조그만한 비둘기라도 그 거룩한 제물에 흠이 있으면은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은 제물로 못 바치잖아요. 해서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몸에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흠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흠없는 온전한 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샬롬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 평강이라고 번역을 하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시오. 평강.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 온전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몸은 편해도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평강이 사라지죠.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온전해야 여러분 평강이 임하게 되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은 몸과 마음에 흠이 없는 온전한 이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 하나가 아프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몸에 샬롬이 깨지면 그 몸은 온전치 않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한 성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은 교회가 샬롬을 잃은 것이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성도가 굶주리고 있으면은 온 성도가 샬롬을 잃은 거예요. 한 지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고통당하는 성도를 절대로 그냥 두면은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도와서 그 성도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범을 잘 보여준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든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샬롬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교회가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것은요 절대로 제도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기적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유무상통을 우선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얻어만 먹으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도 생기고 결국은 샬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절대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성도를 도와줄 때에 샬롬이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샬롬이 없는 교회. 그래서 소외된 성도가 있으면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히요, 소외된 성도는 소외되는 그 순간 그 교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왕따가 되면 제일 약한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약한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돌보아 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소외된 사람일수록 우리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가 함께 온전한 샬롬을 이루고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특정한 성도를 소외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요, 세상에서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짓밟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짓밟히는 이것은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면 여러분, 세상과 좋아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과 다를 때 사랑받고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은 먼저 성도들끼리 화목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성도들끼리만 화목한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서는 세상과 온전히 다르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자기들끼리는 화목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조폭들도 자기들끼리 잘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목숨 걸고 서로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절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세리와 이방인도 하는 그것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성도끼리 내 교인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만 사랑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의 사람, 멀리 정말 타국에 있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줄도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이웃을 사랑해도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지는 못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려면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세상의 기업들도 사회를 많이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기업들은 그게 그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산을 교회 안에 사용하는 것을 좀 없애서라도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사람들이 교회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의 거룩함을 함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파당 만들지 말고 다른 성도에게 상처 주지 말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도와주고 소외된 성도가 있으면 섬기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끼리만 화목하고 잘 지내는 이런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유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세상과 다른 진짜 거룩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계속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거룩한 교회,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은 그 주신 사랑이라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저정 나신 일 그또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나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로 모였던 우리들이 흩어지는 교회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증거하는 움직이고 흩어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여행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함께하심으로 즐거운 여행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이 귀한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